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에 대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재림은 없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재림은 없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 금방 오셔, 그래서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조급해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낭패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를 따지면은 뭐 넉넉 잡아 40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40일이면 넉넉 잡아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몇 배나 늘어났습니까? 365배예요. 365배나 더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측을 할 때 한 10시간 만에 뭘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한 20시간 걸리면은 아이고 지겹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배만 지나도 그러는데 이거는요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365배나 걸려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니까 그렇게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어쩌면은 며칠이면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몇 년씩 기다리거나 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지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다 엄청난 시간 낭비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름을 받습니까?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갈대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75세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시간은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빨리 끝날 것도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시간에 뭐가 안 됐다 해서 조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빈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지연된다고 하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그 에녹은요 무드셀라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을 텐데 왜 무드셀라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을 할까요? 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은 고대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고대 부족에게 있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어쩌면 전쟁 지도자입니다. 앞장서서 적이 오면은 창을 던져서 그 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족은 망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뭐가 옵니까? 멸망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 무드셀라가 이름의 그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무트라고 하죠. 무트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셀라는 보내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말과 보내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무드셀라가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서 아, 이 아이가 죽으면 어쩌면은 죽음이 올 수가 있다. 심판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 아까 무드셀라를 낳은 그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사람,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악한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녹은 노아의 증조할아버지고요. 무드셀라는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언적인 이름을 얻은 이 에녹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동안에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지구가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치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삶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경건한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경건하게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5장에 보면은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인의 후손들은요, 불경건한 핏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핏줄에 속한 편입니다.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에녹이 태어난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죽음을,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패스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경건 생활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하나님 그 잘 믿는 경건한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조상들, 지금 아담의 칠대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온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부모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의 손 3, 4대까지 보응하려라. 이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근데 만약에 부모들이 잘못하면은 그 자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은 그건 바로 참 얼마나 복이 좋지 않는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말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재림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 그래서 이 재림에 얽매여서 우리가 그냥 너무 무서워하고 그 재림에만 얽매여 살아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아, 뭐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뭐 직장 가는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기도만 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뭘 돈 벌러 가냐? 예수님 오시는데 학교는 뭐 하러 가냐? 기도해야지. 모든 거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러면서 재림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1988년 8월 15일 날 낮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을 해서 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분이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아니 예수님 오시려면 조금 더 빨리 오시지. 내 빼빠지게 노력해가지고 겨우 아파트 한 채 마련했는데 입주도 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그거 어떡하냐고 아까워서 좀 일찍 오시지 왜 이 하필이면 이때 오시냐고 투덜대면서 진보 딸을 싸가지고 주님 맞이하러 뒷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난 12시가 됐는데 다 주님 오실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1시가 돼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예수님 12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1시가 돼도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참 이상하네요. 뭐 연락이 잘못됐는가? 내가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저쯤 가서 기도를 한참 하더니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갑자기 비상이 걸려가지고 재림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라고요. 이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재림을 뭐 그렇게. 그런데 그것도 그 교인들이 그 말을 믿고 아멘 아멘 하고 또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재림 신앙은 중요하지만은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 88년도 8월 15일 날 난 12시? 누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딱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하지만은 그날을 사모해야 되지만은 너무 조급하게 또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푸르지고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지구가 여기에 나온 대로 말한다면 다 불에 타서 푸르지고 체질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다 타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지요. 나는 칼과 창으로 그러나 한치의 땅도 얻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칼과 창도 없이 세계를 정복했으니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종말에 가져야 될 태도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만은 또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장 오시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르게 말하면 인내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16절 말씀이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일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 모든 편지 바울이 쓴 모든 서신 거기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아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럼 억지로 그냥 끼어 맞추다 보면은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게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이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뜯어 맞춘다고. 아주 성경을 쪼개는데 아주 기가 차다고. 아마 그 목사님은 참 영성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단에 빠지고 많은 것을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그날과 그것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쪼개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 날과 시간을 아주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으면은 모르는 걸로 지나가야죠. 그걸 억지로 풀어서 날짜를 이야기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태도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알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베드로가 말씀을 하죠.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또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엄청난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면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 온다고 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길 것이라. 아, 참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저 눈산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휙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과학자들도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자들까지도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런 식으로 영원히 갈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환경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온실효과라든지 또 환경이 얼마나 오염됩니까? 여러 가지 질병 우리가 코로나 겪지 않았습니까? 화산이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이 지구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뭐 안 믿는 과학자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15.6도로 0.6도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는 심각한 열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수면은 어떻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10cm에서 20cm가 상승했다고 그래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만년설이 사라지고 기상이변이 생겨서 지구는 몸살을 앓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뭐 그런 뉴스 종종 나잖아요. 몇 년도가 되면은 어디 일부가 물에 잠길 것이다. 점점 이 온난화 때문에 이 해수면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과학자들은 아마 핵무기로 인해서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 과학의 창시자인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분은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이 핵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주장이지만은요.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이 볼 때 앞으로 이 확률적으로 볼 때 세상이 이런 식으로 영원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리학의 천재, 천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뉴턴은 2060년도가 되면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자, 2060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딱 100살 되는 해예요. 제가 기대를 합니다만은. 제가 딱 100살 될 때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2060년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을 서기 800년으로 본다면은 그때부터 1260년, 이 성경 보면 1261이라는 단어가 말이 나와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분의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아무튼 종말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엄청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 잘못할 때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성경에 엄청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사람들 회개하고 믿을 사람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역입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 사탄의 무리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더 최후 발악을 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자들과 교회들을 박해 할 것이다. 우리 성경 보면은요, 엄청난 마지막 때 재앙들, 전쟁과 기근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경건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